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3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요즘 저희 듣똥라 유튜브 채널에서 2030의 2030 시리즈를 연재 중이잖아요. 2030년을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할 신기술, 뭐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팟캐스트도 이 2030의 2030 기획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신기술 이야기할 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AI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무슨 기술 들어갔는지 아니하면 다 그냥 AI 아니냐고.
근데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긴 하죠. 실제로.
네.
오늘은 이제 AI 전문가분을 모시고 실제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멋진 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공계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좀 못 모셨었다는 게 아쉬웠고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댓글 방송에서 줄창하였고 네. 듣동너 분들도 마침 뭐 과학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보여주셔서 섭외를 해봤습니다. 듣동너 분들 중에서 또 이공계 전공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올해는 뭐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도 좀 열심히 섭외해서 네.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을 금방 모셔볼 텐데 그 전에 잠깐만 광고 방송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이 광고는 영화사 퍼스트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편의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베스트셀러 관타나모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바로 3월 17일 개봉 예정인 모리타니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시사지 타임에서 2021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로 선정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카데미 수상감독인 케빈 맥도널드가 연출을 맡았고 쓰리빌보드,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제작진이 합류한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조디 포스터, 쉐일리 누들리, 타르 라임처럼 쟁쟁한 배우가 포진한 작품이죠. 영화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이 됐으나 어떤 기소나 재판 없이 6년 동안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슬라히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슬라이를 변호하려는 변호사와 슬라이를 사형장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검찰의 창과 방패의 법정 싸움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요. 테러 용의자 슬라이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모리타니 출신입니다. 이 영화 제목인 모리타니아는 바로 슬라이를 뜻하죠. 저는 이 작품을 미리 봤는데요. 연기 장인들이 총출동하는 영화인 만큼 이들의 노련하고 탁월한 연기의 향연을 감탄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월 28일 열린 제78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조디 포스터가 여우 조연상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이자 피고인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두 번이나 받았던 대배우 조디 포스터는 미국 전체가 증오하는 테러리스트의 변호사로 등장해서 신뢰할 만한 연기란 이런 것이다 를 증명해내고요. 안녕 헤이즐, 빅리틀 라이즈의 쉐일리 누들리는 조디 포스터를 보좌하는 신참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원작 도서에 매료돼서 제작자로도 참여한 베네딕트 컴버배치는요, 냉정하고 완고한 군검찰 카우치를 맡아서 조디 포스터와 맞대결을 펼쳤고요, 프랑스 출신의 연기파 배우 타하르 라임이 슬라이 역을 맡아서 테러 용의자를 대단히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냈습니다. 올해가 9.11 테러 20주기인 해인 만큼 시의 적절하게 도착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열한 진실 공방 속에 국가가 은폐한 진실이 무엇인지, 진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네, 김효은 기자의 목소리 깜짝 출연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또 사족을 굳이 붙이자면은 네. 제가 2030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그동안 뭐 나는 문과니까 이과는 내 분야 아니야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AI든 뭐 모빌리티든 5G든 여러 기술이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을 알아두는 게 결국에 사회 전체의 변화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혜연 교수님께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와 뭐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미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오혜연 교수님은 작년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또 전 세계 15개국 AI 기술 산업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인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협의체에도 전문가 그룹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공인 AI 전문가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네. 이런 이력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사실 다른 일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을 좀 쪼개서 저희 녹음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바로 모실게요.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네.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원래 대전에 계신데 서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는 건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AI 이야기부터 당연히 해봐야겠죠.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알파고라든지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을 통해서 AI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누군가한테 인공지능이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할 때 제일 처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사실 사람이 하는 많은 행동을 따라한다 혹은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아직은 이제 갈 길은 멀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좀 빨리 이렇게 따라하면은 유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챗봇 같은 게 그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좀 프로그레스를 보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네. 공부를
했어요.
아,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연구가 전 굉장히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과학이 맞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나 행동들을 분석하는 학문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분석도 있고 뭐 그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고요. 이해를 해야 사실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다 이해를 해서 만드는 건 아닌 게 지금 맞고요. 그렇지만 만들면서 또 이해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만들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는지를 좀 들어보면 감이 더 잘 잡힐 것 같은데
네.
홍상지 기자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읽지는 못했고
네, 저한테도 하나 그래서 네. 재밌는 네. 논문이 있다 알려줘서
아, 조선왕조실록 보내줬죠.
네네네. 네. 재밌게 읽었고 그러니까 네네. 청취자분들은 모르실 테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왕들의 통치 스타일을 분석한 네, 논문이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네. 읽었는데 네. 재미있는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요즘은 특히 또 어떤 연구 하시는지 좀.
좀 이제 더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질의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라는 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그 답이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막 영어 시험 볼 때 이제 지문을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거를 읽고서 이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글을 읽고 그거 글에서부터 지식을 이제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하는 거를 최근에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영어로 하시는 건가요?
아, 일단 그거는 영어로 하는데
네.
뭐 한국어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동안 해오신 걸 보면은 주로 뭐 이게 SNS, 트위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기사들
네.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맞아요.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텍스트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근데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SNS 같이 사람들이 좀 인포멀하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그런 스트럭처 없이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보고, 아니면은 뭐 기사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 질의응답 같은 거는 좀 더 스트럭처가 있는 걸 보고, 근데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SNS 같은 거를 한동안 좀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는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인터랙션을 하나, 뭐 서로서로 어떻게 감정을 주고받고 아니면은 서로를 어떻게 뭐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모여서 뭔가 연대하는 그런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 내리고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정의하고 그 문제 정의는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팀워크 같은 거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경영 쪽에서 이제 organizational behavior 뭐 그런 쪽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팀워크란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고 팀워크가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저희가 보기 시작하면 그쪽에 또 문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약간 사회성과도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에서도 되게 의사소통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언어라는 게 딱 그 사전적 정의만으로만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그런 사회 문화적 맥락도 같이 막 가야 되는 연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뭐 크게 보면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언어도 다 다르게 쓰기도 하고 뭐 지역도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축구 같은 그 이벤트를 통해서 다 같이 이제 모이고 연대하고 그러나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는 사실 언어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걸 보니까 근데 당연히 비언어적인 것도 뭔가 있겠죠. 누가 어디에 글을 달았다든지 누가 리트윗을 했다든지 그런 네. 걸 볼 수 있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AI가 정말 그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런 맥락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은 AI라고 했을 때 진짜 들어가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우리 막 모빌리티 얘기할 때도 AI 나오고 뭐 헬스케어 얘기할 때도 AI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교수님이 전문가로 보시기에 AI의 발전 단계는 굳이 따지자면 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조각조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파고도 사실은 하나의 굉장히 작은 조각이잖아요. 한 사람을 봤을 때 사실 뭐 이세돌 씨만 해도 그 바둑이 저기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런데 하나의 피스를 한 건데 그 알파고 자체는 사실 바둑만 하고 뭐 바둑이랑 체스 뭐 장기 그 정도 하는데 그게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쓰는 그 AI 스피커 같은 애들 그러면은 AI 스피커는 또 뭐 날씨 물어보고 그런 거 노래 틀어주고 그런 것만 하는 또 하나의 조각이고 근데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조각들로 이루어지기도 그쵸. 하고 걔네들이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바둑에서 생각한 거를 뭔가 블로그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사실 갈 길은 굉장히 멀었죠. 우리는 정말 조각 하나하나에 머물고 있어서. 네.
저는 인터뷰 준비하러 이렇게 회사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AI가 또 어떤 인터뷰나 뭐 이런 거에 또 특화된 AI가 있다면 우리 대신 질문지를 짜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이를테면 뭐 저희 인터뷰하는 거에 비유하자면 뭐 교수님의 논문을 모두 읽고 주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그쵸. 뭐 그런 거를 뽑아주는 단계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걸 또 이제 오혜연이란 인물의 어떤 라이프에 막 대입을 해가지고 또 재밌는 질문을 짜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발전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AI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 직업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고민 하게 되잖아요. 사실 다들 그런 고민 아마 하실 거예요. 진짜 AI가 이만큼 발전하면은 내 직업 사라지는 거 아니야? AI가 다 대체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네, 네, 네.
교수님도 막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샤프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셔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제 일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하다 보면 철학적인 것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기계와 다른 점이 뭘까. 뭐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부각시키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 답은 당연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도 있고 사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뭐 그 콜 서비스 같은 것도 사실 그 콜센터 같은 거 이제 조금씩 대체되고 있을 텐데 이런 인터뷰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인터뷰가 만약에 정말 제 논문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게 뭐냐 다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AI가 정말 인간적인 것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지도 한편으로 되게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지금은 뭔가 딱 한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거는 되게 그런 것들이 다채롭게 엮여있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 학습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많이 쓰는 말, 빅데이터로 딥러닝을 해서
그쵸.
학습을 시키는 방법, 뭐 이런 걸 주로 한다고 많이 듣기는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가 어디에 편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또 조금 윤리적인 문제, 또 어느 특정 인종 혹은 성별에 시중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또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최근에도 뭐 네. 이루다 같은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교수님 다른 강연에서 봤는데 원샷 데이터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그런 그렇게 아주 양은 적지만 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질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저희도 일반인들도 고민이 많아서 교수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원샷이라 그러니까 막 꼭 술 마시는
원샷
제로샷 아니면 퓨샷인데
원샷은 없나요?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제로샷
제로샷 네. 제가 한 방에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로샷은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하는 거고 퓨샷은 그 데이터가 조금 있을 때. 근데 제가 보통 퓨샷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단어 우리가 배우는 거 만들어지고 배우고 뭐 멘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브렉시시라든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딱 나오면은 한두 번 들으면은 이게 딱 알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학습을 그렇게 데이터가 조금 주어졌을 때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제로샷이라는 건 데이터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배운 거를 이쪽에다가 갖다 쓰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제로샷인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터키라는 나라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나라들에는 가봤으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면 뭐 택시를 타고 뭐 내가 호텔에 가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AI는 사실 그런 거는 못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의 질 같은 걸로 그걸 어떻게 좀 높여가지고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편향도 없고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뭐 터키에 갔을 때 그 전에 영국에서 쓰던 그 지식을 내가 쓴다라는 거는 이제 전이학습 그래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그러니까 이쪽 영역의 지식을 저쪽 영역에 갖다 쓰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가 뭔가 한쪽에만 몰려 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의료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 데이터는 뭐 다 40대 여성인데 이번에는 50대 남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춰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그쪽에서 또 얻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쓰겠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요거 거기서도 또 이 방법 하나 저 방법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AI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든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차별도 있고 뭐 혐오 발언도 있고 이런 것들을 AI가 네. 그대로 학습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AI 윤리에 대한 그렇죠. 문제점도 사실 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 집단에서 좀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많이 있지 않고요. 요새 사실 이루다 사태도 그 전에 외국에서는 좀 더 전에 한 1, 2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고 논의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데이터를 정제를 하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데이터에 있는 편향이 그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데이터에 있는 정도만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은 편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턴이 작은 소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사실 패턴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네. 한두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고 뭐 여러 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좀 그 특성상 여러 번 나오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성별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특정 훨씬 더 작은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빈도수가 낮으면은 사실은 잘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많으면은 그거보다 실제 사회적인 그런 편견보다 더 많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루다 사태도 그렇고 뭐 물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거기는 하지만 그 모델의 특성상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도 정말 중요한 그쵸,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사실 이루다는 그 연애 데이팅 앱? 거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네. 남녀의 약간 이성애적인 약간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학습을 했던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랑 연관이 있는 거는 이 모든 단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실 생성부터 데이터를 누군가가 생성하고 수집하고 뭐 그걸 뭔가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고 그 모든 단계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으면 사실 한쪽의 시각만 계속 더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수집을 하는 것도 사실 보통은 연구자들도 그렇고 그런 개발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위주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SNS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혹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그러면 뭐 20대 남성이라든지 딱 그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AI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좀 뭐 특정 국가나 특정 성별에 좀 연구자들이 네. 많이 몰려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정말 AI 연구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환자들의 심텀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큰 나라들 위주로 보니까 연구자가 있는 곳들 뭐 영국, 미국 뭐 사실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뭐 그런 데서 나타나는 증상이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게 AI 전반적으로 그래요. 뭐 이미지, 뭐 사람 얼굴 레코그니션도 그렇고, 뭐 언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이런 강국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죠. 네,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기사를 보다가 그 구글 AI 윤리팀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뭐 내외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 윤리팀 공동 책임자였던 이제 팀닉 게브르라는 흑인 여성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내려다가 구글에서 이제 내부 승인이 안 나서 뭐 내지 못하게 되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AI 윤리에 대한 문제가 구글 내부에서부터 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내려고 했던 논문 내용이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나온 거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흥미롭다기보단 좀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간략히 좀 교통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이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고 탄소 배출량이 엄청난 연구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AI가 어떤 인간 사회의 문화적 규범이 변해가는 거를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뭐 Black Lives Matter 같은 것들 그런 단어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쉽게 좀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AI 문제로 지적한 논문이었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말한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관점들이 하나라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은 연구자가 흑인 여성이었다는 거, 그리고 되게 젊은 분이에요. 30대 네.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연구 업적이나 실력에 비해서 저평가 되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그리고 좀 저평가라기보다 좀 파워가 약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의 근거는 회사에서, 회사 연구소죠. 회사 연구소에서 학회지 같은 데 논문이 나갈 때, 당연히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허락을 받는 게 그냥, 뭐랄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뭐 이걸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누가 막 따지고 들고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물론 그 프로세스를 따르지만 별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구나라는 네.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논문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스탑을 한 거죠. 그걸 보면은 이게 뭔가 이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언어 모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사실 구글의 비즈니스 같은 거를 봤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구글의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는 지금 내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저자 두 분이 구글에서 이제 잘리고 네. 그 어필리에이션, 그러니까 논문은 나왔는데 그 소속 기관이 이제 구글이 안 들어갔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되게 이 팀립게브르가 썼던, 그 팀립게브르 연구팀이 썼던 이 논문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고 네. 이 팀립게브르를 어떻게 이제 구글이 했는지에 대한 것도 또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AI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그냥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느낌인
네,
거예요.
네.
이 공부의 AI가 공부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쌓였는가를 보면 또 수년 동안 이제 좀 기득권층 중심으로 쌓인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네, 없는 그쵸. 것도 있고 네. 결국은 사회를 바로잡는 게 AI가 잘 똑똑해지는 방법인가 싶기는 해요.
그렇네요.
AI 네. 연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연구자나 개발자가 훨씬 다양해져야 된다라는 네, 지적들도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도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해주셨었고.
저희는 이제 AI를 잘 모르니까 AI 연구에서도 좀 어떤 연구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학습 방식들이 있고 좀 이런 게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중에서 이제 교수님은 어떤 걸 하시는 건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언어 모델을 포함해서 뭔가 사람이 뭐 듣고 쓰고 뭐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능적인 행동의 기반이 그런 거잖아요. 듣고 보고 쓰고 뭐 말하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요새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됐든, 언어는 이제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가 있는데, 비전 쪽에서는 그 이미지가 있고 아니면 영상, 동영상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언어 같으면 사실 단어 위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들의 결합이 어떻게 되면 이제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런 거 자체를 하는 게 언어 모델링 혹은 이미지 모델링이고, 걔네들은 요새는 거의 다 딥러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나온 방법들도 다 뭔가 확률적으로 막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걸 이제 확률을 막 다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더 긴 문맥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딥러닝이고,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좀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응용으로 나가죠. 왜냐면은 그 언어라는 거를 단어의 시퀀스로 본다면 그 단어를 갖다가 그 DNA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러지? 그 왜 CGAT 막 걔네들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면은 이게 그 유전자 시퀀스에 대한 모델링을 똑같은 언어 모델로 거의 똑같은 기술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나 뭐 그런 거를 발견해내는 데에도 쓰이게 되고 이미지 쪽에서도 똑같죠. 이미지로 우리가 뭐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거를 만들면 그걸 갖다가 MRI 같은 데 적용을 하면 이제 뭐 암을 초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될까요?
네. 네.
이 중에서 사실 제가 말을 아는 거는 로봇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긴 뭔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로봇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뭔가 물리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로봇이라고 우리가 네. 생각을 하면. 뭐 그게 그냥 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뭔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뭐 이루다처럼 뭐 이렇게 챗봇이 정말 이렇게 물리적인 뭔가가 없이 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지 응용할 때 있어서 뭐 팔이 있으니까 팔로 뭘 들 수 있다, 손으로 들 수 있다. 그런 응용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관점에서도 뭔가 하드웨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그 허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추울 때,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핫초코를 먹으면은 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모든 동물들은 이 세상에 피지컬 비잉으로서 뭐 추운 거 더운 거 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고 뭐 너무 지하철에 막 꽉 차 있고 그런 걸 다 느끼면서 사는데 AI가 그런 인바디먼트가 없으면 사실 그런 거를 배울 수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AI 앞으로 이 로봇이나 뭔가 이 하드웨어가 있는 것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흥미롭네요.
네, 흥미롭네요.
네.
저는 교수님이 항상 인터뷰하실 때마다 사람을 위한 AI라는 표현을 종종 쓰셔가지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위한 AI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건지 좀 궁금했어요.
주인이 된다라는 표현도.
아, 네. 맞아, 주인의식에 대한 표현도 네. 많이 쓰시고.
그렇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그 세바시였나? 거기서 뭐 주인이 되는 거 그런 얘기 했고, 작년에는 뭐 인류와 사회를 위한 뭐 그런 얘기 했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제 생각은 그 더불어 사는 그 컴패니언 쪽에 제일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삶 깊숙이 지금도 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도 더 들어올 거고 뭐 사실 로봇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런 하드웨어도 있고 아니면 챗봇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 우리 하나하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갈등이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소통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과 사람의 그런 인터랙션에서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AI에 대해서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결국에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주인의식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AI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인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딱 간단한 답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규제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떤 규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편향이 없어진다 혹은 뭐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인공지능이 된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딱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답이 또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뭐 어떻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이 개발자들 혹은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모델을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이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장치도 필요한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뭐 국제적인 그런 논의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정말 좋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다른 데에서는 나쁘게 쓰인다든지 무기로 쓰인다든지 사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요즘에 그 라벨링 잡 되게 많이 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우리는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가장 많이 손이 필요한 건 라벨링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사실 그 라벨링 하는 과정에서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여자가 웃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는데 그게 사실은 불쾌감을 표현하는 웃음으로 누군가 캐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 상상으로는 그런 맥락으로 사실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이용하는 단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지 이게 또 방향이 바뀌겠구나 싶긴 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당연히 누가 라벨링을 하나, 뭐 어떤 환경에서 하나, 뭐 라벨링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문제는 우리가 AI를 지금 AI 기술을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획일적인 막 이거 하나면은 돼라는 그런 하나의 솔루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개인이 뭔가를 학습할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맥락이 나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뭘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그 팩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다르지만 근데 AI는 막 뭔가 하나가 뭐 이루다든지 뭐 뭐든지 다 하나가 그냥 우리 인간 몇 억의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그 하나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런 건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죠. 현실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세분화된 좀 더 성격이 있는 그런 AI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인공지능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세팅하는 일도 있고 뭐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일, 뭐 이거 보안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가장 중요해질 업무, 좀 인력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은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 뭐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쓰는 직책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은 일단 있고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은 뭐 개발을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기술이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뭐 데이터에서부터 실제 UI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딱 딜리버리를 해야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봇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챗봇이라는 건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주는 챗봇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고령의 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챗봇은 뭘까? 그거를 막 고민을 해가지고 아 그럴 그분들은 뭔가 뭐 외로움을 달래주고 뭐 필요한 심부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앱으로 주문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챗봇 서비스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챗봇 엔진 중에 어떤 거를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뭐 UI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건 테스팅은 어떻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반적인 뭔가 기획을 하는 그쵸, 사람이라고 네네네. 봐야 될까요?
기술을 자기가 개발하진 않지만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또 사용자의 니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사람.
기획자의 롤이 그쵸.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인력은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인력 부족하죠. 네. 부족하다고 해요. 아, 저는 네, 이제 네. 뭐 저희 학생들 취업 잘 되더라고요.
아, 네. 아 정말요?
사실 저 이제 교수님이 하셨던 뭐 세바시 강연이라든지 뭐 여러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AI가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교수님이 계시는 전산학부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뭐 네.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전산학부뿐만 아니라 뭐 전자 쪽에서도 하고 여러 뭐 수학 쪽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적어도 50년은 됐죠. 근데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50년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 50년보다 더 됐군요. 한 50년대부터 AI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한 70년 정도 이제 된 거 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게 사실 잘 안 됐어요. 뭘 막 하려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네 하고 좀 접었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기계 번역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음성 인식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되니까 좀 시들하다가 그냥 연구자들만 좀 하고 뭐 기업에서도 그렇게 막 안 쓰고 그러다가 한 뭐 90년대, 2000년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되네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커졌죠.
그게 기계가 발달한 덕분일까요? 계기가 있을까요?
네네 보통은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달. 그래서 컴퓨터가 뭐 정말 예전에 막 이 방에 하던 게 지금 핸드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컴퓨터가 빨라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 뭐 그렇게 네네.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다 축적이 되니까 예전엔 정말 책도 그냥 이렇게 고서 같은 게 그냥 종이로 있다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디지털화 되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뭐 SNS로 사람들이 또 이제 생성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터의 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 그 알고리즘의 발전들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50년대에 처음 나왔는데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제프 힌턴이라든지 뭐 그런 요슈아 벤지오 막 그런 사람들이 그 AI가 시들시들 할 때에도 계속 그거를 잡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 되고 뭐 정부에서 투자도 안 하고 그런데 난 그냥 이걸 할 거다. 그런 사람들이 막 30년 동안 이걸 한 게 딱 맞물려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확 이제 터진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AI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이거는 공지사항 듣고 마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듣동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트도 꼭 누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업로드 중이니까 꼭 눌러서 영상도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 호스트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과 함께 AI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이제는 오혜연 교수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수학을 전공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AI 연구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수학 전공을 하다가 수학이 너무 어렵구나. 나는 안 되겠다.
아, 정말요? 수포자였다고요?
네.
교수님이? 충격.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졸업은 했어요. 간신히.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인지과학에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언어를 배울까? 그게 사실 제 호기심이었고 거기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이제 어린애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나 그런 실험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인지과학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되게 흥미롭다라고 해서 언어 습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언어 습득 실험은 굉장히 뭐랄까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애들 막 쫓아다니면서 비디오 찍고 막 그거 하나하나 누군가가 타이핑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몇 개월 동안 뭐 몇 년 동안 하는 게 실험 뭐 대상자 한 20명에 대해서 딱 논문 하나 나오고.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막 하면은 굉장히 이걸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로 이 언어 습득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제 그때 대학원 과정들이 막 그때 생겨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계산 언어학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똑같이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컴퓨터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런 큰 빅데이터를 통해서부터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대학원 프로그램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어린 아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뭐 모두 먹어보고 뭐 어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약간 지식을 축적하듯이 사실은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네.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이 관심 가져왔던 분야와 또 네. AI가 이렇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대신에 이제 교수님은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이제 인지 과학을 약간 연구하는 그런 네.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제가 너무 많이 인터뷰를 많이 찾아봐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이력을 웬만한 거 다 알게 됐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이력을 딱 보면은 되게 정말 어려움 없이 차근차근 커리어를 밟아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네 이런 거 막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MIT에서 수학과 학사, 뭐 오라클에서 연구원 1년, 뭐 카네기 멜론대에서 언어학 석사, 휴렉 패커드에서 연구원으로 1년, 뭐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8년부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텍스트로.
네. 숨 쉬세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텍스트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 감춰진 교수님의 이야기가 또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이 정말 순탄하게 잘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방황하던 시기도 있으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방황이라는 거의 기준이 사실 큰 방황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정말 이력이 나오는 대로 그게 맞는데 뭐 이렇게 수학을 포기했다 뭐 그런 거는 정말 뭐 학사 경고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아,
네. 네, 학점이 낮았고 그다음에 그 박사가 좀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이력에도 아마 그 연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사를 7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석사도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꽤 오래 걸린 건데 그때 이제 애를 낳았거든요. 저희 첫 애를.
네.
그래서 애를 낳아서 물론 애를 키우는 게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연구에 대해서 방황이라면 방황이고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젊은 저희 랩의 학생들도 그렇고 뭐 카이스트 전반적으로 학생들 보면은 이런 방황 없이 잘 하던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근데 저는 그 박사 연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잘 못했고 그때의 기준으로도 잘 못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더 잘 못했다고는 볼 수, 네, 그럴 수.
그게 전공을 조금 바꾸셔서 어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문제의식을 찾는 게 어려우셨던 걸까요?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뭐 그런 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애를 키우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뭐 그냥 제 스스로가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거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 걸까 뭐 그런 류의 방황도 있었고
어떻게 뚫고 나오셨을까요 교수님?
그냥 견디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걸 뚫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뚫고 나왔는데
네.
그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그렇게 성공적인 박사학위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 그 동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아마도 뭐 그러면 학생들한테 조언 뭐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은 요새는 사실 그렇게 좀 실패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좀 더 하기도 하고 이제 미국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이 좀 더 심해져서. 근데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황이라고 하든 실패라고 하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는 100까지 하고 싶은데 무슨 이유에서든 60까지밖에 못했다. 라고 해도 그 60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막 하나의 성공이나 실패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굉장히 길게 보는 게
좀 더 담대하게 네. 버티면서
네네 버티는 게 좀 중요해요.
맞아요.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원래 특히 취재 일선에 있을 때는 데일리였잖아요.
그쵸.
성과가 데일리 나오는데 연구라는 건 훨씬 더 긴 호흡으로 해야 맞아. 되니까 마인드 세팅이 훨씬 더 중요할
그러니까요.
것 같다는 생각 들기는 해요.
네.
믿고 가야 되니까. 교수님이 카이스트 취임 후에 하셨던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2009년에 나온 인터뷰 기사더라고요.
네, 조금 됐습니다. 네. 25번째 여교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의 25번째 여교수라고 하는 게 사실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데 이공계 쪽에 그만큼 이제 여성이 적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당시 네. 인터뷰를 보면은 학부에서는 좀 나은데 대학원에서는 여학생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왜 여학생들은 대학원을 안 가고 교수를 안 하는가를 놓고 이제 공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학위 과정 내내 이제 소수 여성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또 교육자로서 대학에 계신 입장에서 또 학생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10여 년 사이에.
훨씬 더 나아지고는 있어요. 적어도 카이스트에서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그 뭐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카이스트 공대에 지금 공대만 하면은 뭐 한 30몇 명 그리고 카이스트 전체를 보면 한 60몇 명 정도 여자 교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전체 교수의 한 10%가 좀 안 돼, 10% 정도?
그게 많이 나아진
네,
거죠?
네네네. 많이 나아진 거가 10%예요. 공대는 10% 당연히 안 되고 아직.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고요. 답이 뭘까? 일단 멘토의 부족 그러니까 멘토가 없다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여학생들한테 멘토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학과 단위로 보면 아직도 뭐 한 명, 여교수 한 명인 과도 꽤 많고 저희 과의 경우 7명인데 50명 중에 7명이고 뭐 다른 학과들은 사실 뭐 한 40명 중에 2명 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들어와도 사실 접하는 거는 거의 다 남자 교수님들이니까 뭐 되게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얻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멘토링도 하고 뭐 뭔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들 있어요. 그리고 여자 교수들이 좀 커뮤니티를 이뤄서 뭐 우리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학생 제자분들이 고민 상담이라든지 진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실 것 같은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물어보나요 교수님한테?
그런 커리어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뭐 그다음에 유학을 어떻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뭐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냐. 뭐 애는 언제 낳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제가 좀 나이가 이제는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학생들보다는 이 주니어 교수님들이나 이제 포닥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딱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애는 언제 낳나. 뭐 그런 얘기들. 애를 만약에 낳으면 남편도 연구직이든 뭐 뭐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분담을 하나,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은 너무 바빠서 못 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상담 많이 해요.
네. 진짜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네.
육아, 뭐, 출산, 뭐, 이런 거 다 여자의 몫이냐, 막, 이렇게 막.
그쵸.
당연히 아닌데, 사실 그게 진짜 당연히 아닌데, 사실 현실로 따져보면 여전히 돌봄 노동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교수님한테 털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유학 갈 때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유학 가는 즈음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가족이랑 어쨌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부부 연구자라고 해도 각자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그쵸. 다를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교수님, 사실 저는 이런 거 들으면 항상 롤모델이 진짜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여자 학생이 딱 공대에 진학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롤모델을 보고 나의 커리어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롤모델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딱 힘이 빠지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궁금했던 게 교수님한테도 그런 롤모델이 있었나? 뭐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사실 석사 과정 때는 제가 그 언어학, 그 계산 언어학 그쪽에 했잖아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40%는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료들도 예를 들면 박사 과정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미 결혼을 했고 뭐 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막 애 키우고 나서 돌아온 그런 한 50대 초반이었겠죠. 40대 후반 그런 박사 과정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좀 저는 신선했고요. 그러니까 학부 끝나고 사실 그때 이제 20대였으니까 딱 학교 갔는데 학생이라고 하는데 애를 다 키워놓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고 박사 과정 들어갔을 때는 교수님이 어떤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OT에 자기 애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MIT 교수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또 이제 보시면은 네. 조금 더 나도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거 하고 그분님들이랑 막 뭔가 뭐 얘기를 많이 안 나누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도 또 지금 누군가한테 또 그런 존재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뭐 AI 연구자로서 교수님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AI 연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언어에 이제 집중해서 연구를 하니까 언어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이란 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뭐 또 거기에 울고 웃고 그러는데 그 소통을 좀 잘하게 하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AI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연구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각자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막 학습을 하고 듣다 보니까 아는 정보도 다르고 점점 좀 자주 쓰는 언어? 단어들도 좀 달라지는 그쵸. 것 같고
점점 뭔가 나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나라에서도 맞아요. 같은 동네에서도 다 이렇게 나뉘는 맞아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게 좀 어떤 소외감이나 외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약간 증오, 혐오 뭐 이런 그쵸. 걸로 좀 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대되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뭔가 AI라고 했을 때 인간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소멸시키지 않을까 약간 그 기술이 디스토피아를 막 그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 AI라는 것이 또 인간과 인간을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네. 교수님 말씀 네. 들으면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네.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사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정해진 네. 입력되어 있는 거를 출력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희가 막 궁금한 거 많은 문과생들이라서 질문이 좀 약간 중구난방이진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도 원래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런 질문도 하네?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더 이상 문이과로 나뉘어서 할 얘기는 절대 아닌 네. 것 같긴 해요.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뭐 온갖 기술들을 가까이 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하고 네.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들이 좀 AI에 대해서 잘 알려면 자꾸 또 질문 튀었다.
네. 이게 좀 일반인에 대해서 막 무슨 강좌라든지 뭐 수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은 그리고 뭐 책이라든지 그렇게 정리가 아직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와서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사실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연구 얘기만 하다 보면 막 연구 얘기 수식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중간에서 딱 잘 전달해 주실 분들 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더 뭐 이런 대중 강연 같은 거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스로도.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뭐 연구나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내공이 덜 쌓였는데 앞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교수님과도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뵐 수 있게 네. 되길 바라면서.
다음 연구도 기다려지고요.
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 AI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듣동라 호스트 홍상지 이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